마스크를 벗어서.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이동열 교수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남규 교수님과 같은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학교에서 가장 젊은 네, 따끈따끈한 교수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귀한 현상교회에 이렇게 다음 세대 그를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께서 연락 오셔서 이렇게 그 우리 저녁 예배 때 함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기 전에 전부터 제가 우리 최덕수 목사님과 또 현상교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다 보니까 기독교 교육으로 우리 학교에서 좀 잘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이제 교재들을 보다가 샬롬 메이슨의 교육 철학이라는 그 책을 이렇게 딱 발견하고서 지금 학교에서 THM 이 수업 시간에 같이 그 책을 주 교재로 해서 같이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어떻게 이렇게 또 나왔을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현상교회라 해서 현상교회를 검색을 또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합신교회더라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교육자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남규 교수님이 거기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참 우리 합신 안에 이렇게 기독교 교육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앞서서 이렇게 길을 보여주시는 교회 귀한 교회에 대해서 늘 감사해 왔는데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분들과 함께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과 꿈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또 오늘이 제가 들어보니까 창립 기념 주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또 귀한 이 자리에 다음 세대를 위한 이 주제를 가지고 온 성도들이 모였다니 참 마음이 벅차오르고 또 마음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중물과 같이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현산교회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세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일 저녁 시간 이렇게 다음 세대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함께 품고 우리가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다음 세대의 가능성을 보고 부모로서 또 교사로서 또 우리 교회의 또 어른 성도들로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섬기고 세워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 이 자리도 뜻하시고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온 세상을 섭리하시는 주님의 그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이루실 주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특강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 핸드아웃을 또 받으셨을 겁니다. 그 핸드아웃에 보시면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나눌 내용을 제가 개요로 짧게 이렇게 정리해 놓았는데요. 먼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중 우리 청소년과 또 청년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함께 살펴볼 거고요. 그 이후에 그들이 왜 이러한 현상, 이러한 특징들을 갖게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좀 함께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해를 기초로 해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이 대안에 대해서도 짧게 고민하고 오늘 이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시간 한 30분 정도 이렇게 강의를 이제 진행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혹시 청소년이라는 단어를 처음 이렇게 딱 들으면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그려지십니까? 지금 한번 다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어요? 그리고 청소년 하면 머릿속에 가장 먼저 어떤 그림이 떠올리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청소년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5, 4, 3, 2, 1. 네, 눈을 떠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들 머릿속에 뭔가 청소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이렇게 그려보셨겠죠. 제가 학교에서도 청소년 사역이라는 이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첫 시간에 늘 우리 전사님들 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청소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맨 처음 떠오르는지 그리고 그 이미지를 이렇게 그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라고 하는데 그랬더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런 그림들을 우리 전사님들이 그리셨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어떤 그림을 그리셨을까요? 자. 자, 처음에는 이런 그림. 네. 뭐죠? 겉으로는 가면을 쓰고 있어요. 그죠? 아무렇지 않은 듯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울고 있는. 그죠? 굉장히 좌절하고 절망하고 울고 있는 이런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또 이런 그림. 무엇입니까? 시한폭탄. 언제 빵 터질지 모르는 그런 존재가 청소년이라는 거죠. 그죠? 이 그림 참 재밌습니다. 네. 본인의 경험을 이렇게 그려놓으신 것 같아요. 우리 전사님, 우리 목사님 막 이렇게 설교하고 계신데 우리 아이들 뭐하고 있죠? 네, 이렇게 고개를 좀 숙이고 졸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뒤로 꺾고 숙면을 취하고 계시죠, 우리. 그리고 옆에는 우리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 울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그림도 있었고요. 또 이런 그림들을 첨부해 놓기도 했습니다. 이 외줄타기, 아슬아슬한, 언제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언제 이렇게 딱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존재가 청소년이다. 또 뭐 외계인, 외계인다. 이 아이들은 정말 뭐라고 할 수 없는 외계인 같은 존재들. 머릿속에 빵빵 터지는, 그죠? 이런 존재들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은 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액괴. 아시죠? 액괴. 네, 아셨어요? 네. 액체의 괴물. 도대체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청소년이다. 이렇게 그림들을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엥? 왜? 아니, 왜 이런 그림을 그려놨을까? 그런 그림이 하나도 없었죠. 그죠? 여러분도 아마 머릿속에 상상하셨던 그림이 이 그림들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같이 청소년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좀 절망스러운 그런 이미지들을 다들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위에서도 이렇게 청소년들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이 표현들을 자주 이렇게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중2병 다 들어보셨죠? 중학교 2학년이 되면 병리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2병. 또 급식충 들어보셨습니까? 급식을 먹는 벌레들을 아이들을 이렇게 비하해서 얘기하는 거죠. 혹시 등골 브레이커 들어보셨습니까? 부모님의 이 속을 상하게 하고 등골을 휘게 만드는, 그 휘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브레이크, 그죠? 깨버리는 그런 존재가 청소년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어요? 중등부는 사역자의 무덤이다. 들어보셨습니까? 중등부는 사역자의 무덤이다. 네, 우리 신학생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상교회 청소년부 섬기는 우리 전사님들, 목사님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덤으로 걸어 들어오신 분들이거든요. 네, 얼마나 사역이 고되면 이런 말까지 하겠습니까? 그렇죠? 심지어는 아예 교과서, 아이들이 보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보는 교과서에까지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그대로 박혀 있는데요. 중학교 교과서에 청소년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런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무슨 그림입니까? 럭비공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어디로 튀어나갈지 모르는, 야, 너희 청소년들은 이렇게 럭비공처럼 어디로 튀어나갈지 모르는 아이들이다. 이렇게 청소년 아이들이 보는 교과서에 이런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 옆에는 또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어떤 그림입니까? 폭풍 그림입니다. 폭풍. 예, 청소년은 폭풍처럼 정말 거칠고 반항적이고 굉장히 미성숙한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청소년들이 보는 이 교과서에 너희 청소년들은 이런 존재야. 너희는 럭비공처럼 어디 들지 모르는 존재야. 너희는 폭풍처럼 거칠고 혼동스러운 존재들이야. 라고 교과서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 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이 말 들어보셨죠? 다 질풍노도의 시기다. 청소년은 질풍 같은, 폭풍 같은, 노도 같은, 성난 파도 같은,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행동과 태도가 매우 미숙한 그런 존재가 청소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이런 이미지들이요, 우리가 늘 보는 드라마, 뭐 영화, 노래, 게임 이런 미디어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식 속에 계속해서 이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시킵니다. 여러분, 예전부터 이런 영화들, 여러분 다 보셨던 영화일 텐데, 비트 보셨습니까? 우리 거룩한 현상교회 성도들은. 네. 또 말죽거리 잔혹사, 네, 친구, 예전에 나왔던, 제가 고등학교 때 나왔던 이런 영화들. 예, 이런 영화들에 청소년들은 어떻게 그리고 있죠? 막 이게 반항하고, 그죠? 막 다 깨부수고, 막 뛰쳐나가고, 그죠?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거죠. 또 최근에 나온 드라마들, 스카이캐슬이나 뭐 펜트하우스, 이런 이제 드라마에도 우리 그 청소년들이 등장하잖아요. 하나같이 어떻습니까? 거칠고 반항적이고 미숙하고 어둡고 우울하고 불안정한 그런 존재들로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청년들은 어떨까요? 청년들은 사회적으로는 이미 성인이 된 나이들이죠. 그죠? 성인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성숙한 인격을 갖고 이 사회의 주축이 되어야 하는 그런 나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사회가 이 청년들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과 이미지도 결코 밝지가 않습니다. 늘 청년들을 암울하고 우울하고 미숙하고 수많은 문제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존재들로 그리고 있죠. 진로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돈 문제, 관계 문제, 주거 문제 등등 온갖 문제들에 휩싸여서 괴로워하고 우울해하고 갈등을 겪는 존재로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3포 세대다. 4포세대다, 5포세대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 이제 아예 다 포기해야 되는 M포세대다. 이런 얘기를 우리 청년들을 가리켜 합니다. 여러분 이런 청소년 또 청년들에 대한 하나같이 다소 부정적인 이런 관점과 인식은요, 실제로 오늘날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의 모습과도 일치합니다. 여러 통계들을 보면 실제로 청소년과 청년들이 여러 정신적인, 감정적인 또 행동적인 문제들을 겪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이 뭐 약물 중독, 범죄, 성적인 행동, 또 자살 등등 이런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최근에 몇 가지 이제 통계를 좀 살펴볼 텐데, 최근에 스스로 내 정신과 감정에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대답한 청소년이 절반 이상이 52.5%라고 합니다. 내가 스스로 나는 정신적으로, 나는 감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한다는 거죠. 실제로 정신과 상담을 받은 비율도 20%에 가까운 18.3%였다고 합니다. 특히 여러 통계들은 우리나라 청소년 중에 3분의 1 이상이 우울증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듯이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전 세계 77위, OECD 국가 중에 꼴찌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청소년 자살률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지난 10년간 자살 사망률이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 두 배로 급증을 했고요. 8년 연속 청소년 사망률 1위가 바로 자살입니다. 해마다 전체 인구의 30% 가까운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우울증을 겪다가 1,000명 가까운 아이들이 이 자살을 하고 있는 거죠. 자살은 안 하더라도 이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기 몸을 자해하는 아이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자살계, 우울계, 자해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울계, 자해계, 자살계. 이게 뭘까요? 우리 아이들이 SNS에다가 어떤 새로운 계정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계정은 나의 이 우울한 감정을 계속해서 이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강화시키는, 그리고 혼자서는 그럴 수 있는 용기가 안 나니까 같이 모여서 같이 막 카톡으로 막 주고받으면서, SNS로 주고받으면서 자기 몸을 자해하고 또 동반 자살하는 그런 계정을 우울계, 자해계, 자살계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이런 계정을 만들어서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약물 중독도 굉장히 심각하죠. 예전에는 약물 중독하면 대부분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뭐 흡연이나 음주, 뭐 심해도 뭐 본드, 그죠? 그 정도였습니다. 요즘에는 어떨까요? 여러분 요즘에 미디어를 통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이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지. 그죠? 드러난 것만 2020년도에 이 250명의 청소년이 마약 유통으로 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에이, 그래도 250명 정도면 많지 않네. 아닙니다. 유통한 청소년들이 250명이라는 거예요. 유통한. 그럼 사용한 청소년들은 훨씬 더 많겠죠. 그죠?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한 해 마약 사범으로 붙잡히는 사람만 수만 명에 달하는데, 그중에 20대 이하의 청소년들이 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만 해도 지금까지 16,000명이 이 마약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그중에 6,000명 가까이가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6,000명이. 예. 우리는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좀 벗어나 있으니까 별로 잘 안 느껴져요. 마약이 뭐 큰 게 문제인가? 그냥 뉴스를 보면 그냥 기사로, 그냥 뉴스로 접할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끼리는 이 마약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혹은 누가 하고 있는지 아마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심각해지고 있는 거죠. 뭐 펜타닐, 나비약, 물뽕이라 불리는 GHB, 졸레틸, 스파이스, 베솔트, 힘가 이런 신종 마약들이 넘쳐나고요.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 심지어는 대마보다도 몇백 배 강하다고 하는 이 펜타닐은 약국에서도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국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 약국을 뚫는 거예요. 뚫는다고 하거든요. 이 어떤 유통을 해주는 그 약국에 가서 그걸 구입해가지고 그 이제 붙이는, 이렇게 붙이는 약인데, 이 허리가 아플 때, 그런 이제 디스크가 있을 때 이렇게 그런 약인데, 그걸 뜯어가지고 흡입하고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아이들이. 네. 자, 청소년 범죄율도 정말 심각합니다. 해마다 7만에서 10만 건 정도의 청소년 범죄가 일어난다고 해요. 절도, 방화, 폭행, 심지어 살인까지 정말 각가지 죄목으로 청소년 범죄가 하나에 10만 건 이상씩 발생합니다. 특히 성과 관련한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요. 익명으로 SNS를 통해 조사한 어떤 통계에서는 미성년일 때의 성 경험 비율이 무려 55%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나오는 통계들은 뭐 몇 프로가 안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상 성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는, 그래서 잘 이렇게 통계로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익명으로 조사한 조사에 의하면 55%나 답을 했다고 하죠. 제가 어떤 청소년들과 어떤 사람이 이제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니까, 일산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예요. 그 고등학교에 그 아이들이 얘기하기를 우리 반에 10명 중에 8명 정도는 다 관계 경험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관계 연령은 남녀 평균 12에서 13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에요. 12, 13세면. 네, 한 해에 드러난 숫자만 수천 명이 임신을 하고요. 90%에 가까운 아이들이 낙태를 하고 전체 미혼모 중 청소년 비율이 절반을 훌쩍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청소년 성범죄율도 해가 갈수록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해마다 3천 건 이상씩 성범죄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좀 되었지만 얼마 전에 N번방 박사방 사건 일어났던 거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이런 컨텐츠들을 아이들끼리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문제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인터넷에서 일어나고 있는 음란물의 제작, 유통, 공유 등의 문제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전에는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이제 음란물들을 구하는 루트가 대부분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이게 구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글에 검색만 해봐도 쏟아져 나오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이들이 즐겨보는 유튜브나 이런 이제 플랫폼에서 하는 컨텐츠들을 보면 굉장히 밝은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막 교복을 입고 나와서 이 20대 이 형 누나들이 언니 오빠들이 이 10대의 이 아이들에게 첫 경험에 대해 첫 경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을 해주는 그런 이제 컨텐츠들이 나오고요. 이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나왔는데 이 한 명씩 한 명씩 속옷만 입고 뭐 나와가지고 그런 이제 이게 뭐랄까요 이렇게 그 몸매를 평가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아이들이 보는 그런 컨텐츠들로 너무나도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도 밝은 분위기에서 너무나도 쉽게 이런 음란물들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이, 우리 부모님들 중에는 우리 아이들은 이런 거 안 봐요. 컴퓨터나 핸드폰 다 검사하는데 이런 앱이나 이런 거 다 안 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이 핸드폰이나 이런 스마트폰 이런 것들로 얼마든지 이 사진이나 메시지 앱 등을 숨길 수 있고요. 컴퓨터도 다크 웹이라는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IP 주소라든지 인터넷 주소를 전혀 흔적을 남기지 않고 다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아이들이 너무나도 손쉽게 이런 음란물들에 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미국에는 어떤 앱이 있었냐면 계산기 앱이 있었습니다. 칼큘레이터 앱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앱이 계산기처럼 생겼어요. 들어가면 계산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계산기에 일정 공식을 입력하면 그 화면이 바뀌어요. 이 음란물을 유통하는 SNS로 바뀝니다. 그렇게 이제 숨긴다는 거죠. 그렇게 얼마든지 숨겨서 아이들이 이런 음란물들을 접하고 또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청소년에 대한 이런 통계들을 좀 쭉 살펴봤는데요. 그냥 우리가 머리로만 청소년이 정말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 했던 내용들을 통계를 통해 보니까 정말 심각하죠. 그럼 여러분 청년들은 어떨까요? 청년들. 이번에는 함께 청년들에 대한 몇 가지 이제 통계들을 좀 살펴볼게요. 얼마 전에 목회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기독 청년들,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의 인식과 상태에 대해 조사한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발표한 내용들 중에 몇 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조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청년들이 아니라 크리스천 청년들,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크리스천 청년들 중에 69%가 자기 세대가 불행한 세대다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세대가 분명 능력 면에서는 이전 세대와 비교했을 때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능력도 소용이 없고 공정한 경쟁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도무지 희망이 없는 스스로를 굉장히 불행한 세대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청년이 더 많은 78%가 현재보다 미래를 더 암울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 세대에 대해서 이 사회는 무심하다. 아무 관심이 없다라고 무려 67%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크리스천 청년들도 심리적으로 이 감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청년들 가운데 거의 매일 피곤하고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절반에 가까웠고요.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4명 가운데 1명은 심각한 무기력증과 우울증으로 거의 하루 종일 피곤하고 짜증이 난다라고 답을 했고요. 이런 생활이 지속될 거라는 굉장히 냉소적인 대답도 28%가 되었습니다. 결국 자살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도 27%, 4분의 1 이상이었죠. 게다가 실제로 중앙자살예방센터에 따르면 청년 우울증이 근 10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현재 10만 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하고 청년 자살률도 OECD 국가들 중에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실제로 청년의 사망 원인 중에 가장 높은 원인도 역시 자살이었고요. 또 한 가지 이 조사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크리스찬 청년들의 이 관심과 가치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청년들에게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물었는데 무려 92%의 청년들이 우리 사회는 돈이 최고인 사회이다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어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버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사회가 능력이 있어도 성공할 수가 없고 부모의 도움 없이는 도무지 성공할 수 없는 사회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금수저, 예, 수저론이죠. 그죠? 금수저만 성공할 수 있고 흙수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더 높은 계층으로 상승이 어렵다라고 무려 86%가 답을 했고 어떻게든 노력해서 뭔가 성공을 했어도 한 번 미끄러지면 한 번 이제 실패하면 재기할 기회가 없는 사회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온갖 불공정한 경쟁이 판을 치고 있는 사회이고 착한 사람은 손해만 보는 사회다라고 청년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자기 인생이 성공하는 일과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청년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게다가 실제로 청년들이 내 주위에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무려 62%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청년들은 이 세상을 돈, 성공, 경쟁에 사로잡힌 사회로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말씀과 말씀대로 사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돈이 전부인 이 사회 속에서 이 크리스천 청년들의 이 최고 관심사도 역시 돈과 일자리, 주택 다 경제적인 부분에 해당되었고요.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일자리, 경제적 양극화, 불평등, 부동산 등 다 경제적인 데서만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가치와 인식을 우리가 보면 사실 전혀 크리스찬 청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관이, 그 세계관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으며 믿는 청년들이나 믿지 않는 청년들이나 똑같이 이 세상 속에서의 삶에 대한 인식과 실제의 삶에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들이 믿는 바가 일상의 영역에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심과 가치가 다 돈에 집중되어 있고 고민과 이 걱정도 다 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이 청소년들의 이 성과 결혼관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조사에서 보듯이 청년들이 꼭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크리스천 청년들입니다. 꼭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라는 생각도 없고 이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성 결혼에 대해서도 크리스천 청년들임에도 4분의 1 이상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혼전 순결, 동거, 혼외 출산에 대해서도 굉장히 개방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조사를 보면 많은 크리스천 청년들이 성과 연애, 결혼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니면 알아도 그것이 실제 자기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전혀 진리로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청년들이 믿는다라고 하지만 사실 세상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또 연애와 결혼과 성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이 없이 살아가고 있으며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내외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통계들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청소년과 또 청년 세대가 어떤 모습과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었죠. 여러분 혹시 젠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Z세대라고 다 들어보셨죠.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MG세대라는 말을 많이 하죠.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합쳐서 MG세대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Z세대는 1999년부터 태어나서 지금 대학생들부터 중고등학생들을 포함하는 이 세대를 우리가 Z세대라고 합니다. 이 Z세대에 대해서 거의 최초로 조사를 한 그룹이 이 영상은 넘어갈게요. 이 바로 이 미국의 이 조지 바나라는 이 기독교 리서치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과 임팩트 360이라는 세계관 학교를 하는 기관이 콜라보를 해서 과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시대의 다음 세대, 이 Z세대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대대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권으로 된 굉장히 방대한 리서치 자료를 만드는데요. 이 조사에서 결론적으로 다음 세대가 다음 8가지의 특성들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이냐? 첫째, 회의론과 무신론입니다. 가면 갈수록 회의론과 무신론이 다음 세대에게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극소수였던 무신론자의 비율이 가면 갈수록 우리 다음 세대에게 급증하고 있고 이들은 대부분 굉장히 공격적인 이 종교를 굉장히 비판하고 공격하는 이런 전투적 무신론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한국 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 10대, 20대 아이들 중에 종교가 있다라고 대답한 아이들이 몇 퍼센트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종교가 있다라고 10대, 20대 아이들에게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포함해서 나는 종교가 있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22%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8%는 뭐예요?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중에 이 22% 중에 기독교인은 10% 정도 내외 정도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갔던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인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대부분의 이 자기 주위에 있는 이 자기 반에 혹은 자기 과에 자기 직장에 대부분의 이 동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뭐 종교가 아예 없는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대부분인 그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거죠. 둘째로는 사회적 단절입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SNS가 넘쳐나는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 우리 사회에서 이 아이들이 인간관계 단절과 이로 인한 외로움, 나아가서 우울증이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사이에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셋째는 아까 살펴보았듯이 포르노그래피, 이 왜곡된 성에 대한 인식을 전해주는 온갖 영상물들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이고요. 넷째는 성정체성입니다. 성정체성 혼란이에요. 이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든지 아니면 나는 그렇지 않더라도 이 동성에 대해서 지지하는 그냥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받아들이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나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언제나 내가 중심에 있고 내가 보기에 느끼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진리와 도덕적 기준이 결정되고 나 자신의 유익과 행복과 기쁨이 가장 큰 가치로 여기는 그런 세대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이에요. 그래도 좋은 거 하나 나왔네요. 그렇죠? 여러분 좋은 거 아닙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부끄러운 세대라는 거예요. 부끄러워지는 샤이 크리스찬인 거죠.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워지는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성취 중심, 경쟁 중심입니다. 늘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성취에 치여서 살아가며 늘 경쟁하는, 늘 바쁘고 어떻게든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마지막 여덟 번째는 다원주의입니다. 각자 보기에 옳은 것이 다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 진리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편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 배타적 진리에 대해서 못 견뎌하는 거죠. 모든 것들을 다 이 다양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관용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특징들이 이 젠지,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대학생들의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젠지보다 조금 윗세대는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20살에서 20살에서 결혼하기 전까지의 연령을 가리켜서 우리나라 말로는 청년이라고 하죠. 청년, 그죠? 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영어로 이 청년 세대를 가리켜서 원래는 영 어덜트라고 했습니다. 그죠? 영 어덜트, 성인인데 젊은 영 어덜트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학계에서 이 청년 세대를 지칭하는 새로운 단어가 생겨나요. 어떤 단어냐? 바로 emerging adulthood라는 단어가 생겨납니다. emerging adulthood.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emerging adulthood. 이 단어적 의미만 보면 무슨 뜻이냐? emerging, 부상하고 있는, 만들어지고 있는 어덜트, 성인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성인, 이 청년이라고 하면 영 어덜트, 무엇이죠? 이미 성인이에요. 이미 성인인데 조금 젊은 층의 성인이다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여긴다는 겁니까? 이제는 성인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는, 부상하고 있는, 형성 중인 성인이라는 거죠. 아직 성인이 아닌 만들어지고 있는 성인이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성인이 된 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인이 아닌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미 성인이 된 청년들을 더 이상 성인으로 우리 사회가 보지 않는 이유는 실제로 그들이 성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들이 여러 우리 주위의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통계들을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So how's the job hunt going?
Nothing, man.
What? Well, you said your job interview was amazing.
It was all right. You know, they offered me a job and stuff, and they told me I was going to have to work 40 hours a week, man.
It sucks.
Seriously. And they said I was going to have to spend every day in a queue.
Deal breaker.
Guys, just do what I did. All right? Let the jobs come to you.
Yes. That's brilliant.
So you just... like, all putting your resume online and stuff? Like,
yeah.
So you're, like, milking those family connections and stuff?
I don't really have any connections.
So you're just, like...
just kind of waiting it out? Genius.
Oh, yeah. Hey, we got to pay. Whose turn is it? I'm just kidding. My dad's got this one.
So tell me, why this company?
Well, I just really love what your company does. I think I'd be a real asset to the team. I think I'd fit into the culture really well.
Well, I see you have a wide range of skills. Tell me a little bit about that.
Well, I'm good with people. I was really good in school. I was on the dean's list with a 3.2 grade point average. Mm. A was captain of my tennis team, so I know a little bit about leadership, how to deal with people. Punctual, always punctual.
Tell him how good you are with the computers.
That's a great point, Mom. I'm really good with computers.
You wouldn't believe how fast he set up email on my laptop.
It's true. I can work with any kind of software you give me. Okay, well, I'll get in touch with you.
조금 우아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지만 여러분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그죠? 이 영상에서 보시듯이 성인이 되어서 이 자기 인생을 이제 책임지고 성숙한 인격을 보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여전히 의존적이고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전히 이제 부모에게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캥거루족이라든지 리터루족이라든지 그죠? 대학교에 진학해서 수강 신청을 혼자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수강 신청을 이제 도와줘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부모님이 스케줄 한 대로만 움직이다 보니까 어떤 알바 시간, 수업 시간 하나를 펑추얼이라고 하죠. 시간을 제대로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바 우리 사장님들이 아주 그냥 비상이라고 하죠. 그죠? 예, 그 시간을 잘 못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이게 진짜인지는 제가 이제 그 확인해 본 바는 없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요즘 군대에서 또 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군대에서 그렇게 이제 상담하는 업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대요. 왜냐하면 이게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해야 돼요. 계속 이 장병들을. 거기다가 이거는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농담으로 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유격훈련을 하면 그렇게 엄마들이 나와서 이 우리 아들들이 다치지 않을까. 유격훈련장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여러분 그렇다는 거죠. 이 이멀징 어덜트후드에 대해서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이 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또 정리해서 얘기하는데요. 첫째로. 뚜렷한 목적의식과 소명의식이 없고 직장 이중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둘째로 경제적으로 독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고 부모에게 의존한다고 하죠. 셋째로 결혼을 기피하며 쉽게 이혼한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이제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결혼해서 이 부부간에 서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나게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맞춰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자녀를 갖는 일도 기피합니다. 딩크족이라고 하죠. 듀얼 인컴 노 키즈. 그죠? 아이들을 왜 낳아? 이렇게 희생하며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왜나?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살잖아 라는 것이죠. 다섯째, 더 큰 목표와 성취를 위해서 인내하거나 희생하려는 마음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여섯째, 오랜 시간 한 가지 일을 못하면 의욕이 없다고 하죠. 한마디로 이멀징 어덜트후드라는 거예요. 성인이 아니라는 거죠. 성숙하지 못하고 무책임하고 이기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런 특징이 통계로도 드러나는데요. 갈수록 성인으로서의 진입이 사회에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이 33.4세, 여성이 30.6세라고 하죠. 출산은 첫째 아이 31.9세, 둘째 아이 33.6세, 셋째 아이 35.1세라고 합니다. 출산율은 0.81입니다. 작년에 0.84였는데 올해 0.81이고요. 내년에 이제 올해 통계가 내년에 나오죠. 0.7대가 확실하다고 하죠. 가면 갈수록 출산율이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2070년이 되면은 이 우리나라 인구가 절반 아래로 줄어들 거라는 그렇게 인구 통계를 이렇게 가다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국가 소멸 위기 상태인 거예요. 네. 물론 여러분 혼인과 출산만으로 다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이렇게 독립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일이 그만큼 사회에서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년 이하의 이직률은 27.7%이고요. 희망자는 무려 희망 이직자는 무려 80%에 가깝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회사에서 난리죠. 그죠? 이 신입 사원들을 어떻게든 붙잡아 두려고 다 가르쳐 놨더니 또 떠나고 또 새로한데 또 가르치면 또 떠나고, 그죠? 이게 아주 비상이라고 하죠. 20대 청년 무직자가 30% 이상이라고 하고요. 니트족이라고 하죠. Not currently engaged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특별히 교육에도 훈련에도 고용에도 해당되지 않는 아무것도 안 하는 청년들이 가면 갈수록 사회에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 중에 고학력자가 무려 42.5%라고 얘기를 합니다. 42.5%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머징 어덜트후드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이미 성인기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성인으로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청년들은 스스로 자신이 성인이라고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몇 살부터 성인이라고 생각하냐, 어른이 된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는데 평균적으로 몇 세였을까요? 만 27세에서 28세였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27세에서 28세. 그러니까 사회에서 성인이 되는 18세에서 19세와 자기가 스스로 성인이라고 인식하는 나이 사이에 무려 10년이나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10년이나. 실제로 학계에서는요, 여러 기관들에서 아예 청소년기를 늘려야 된다라고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내셔널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에서는 청소년기를 정의하기를 사춘기가 시작되는 15세에서부터 시작해서 30세까지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사춘기가 30세에 끝난다는 거죠. 라고 얘기하고요. 미국에서는 여러 연구들을 지원하는 재단이 맥아더 파운데이션이라는 이 재단이 있는데 이 재단에서 나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평균 전환기가 무려 34세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심각하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 여러 조사와 연구와 이 통계들을 좀 살펴보았어요. 결국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성숙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미숙하고 무책임하고 수많은 내적인 외적인 이 문제와 갈등들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인식되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과연 왜 다음 세대가 이런 존재가 되었을까요? 다음 세대의 이런 미숙하고 불안정한 상태가 원래부터 그랬던 것일까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 갖고 있는 선입견대로 부정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다음 세대가 왜 오늘날과 같은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좀 함께 추적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은 과연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점들을 기초로 우리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세우기 위해 어떤 점들을 우리의 사역에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태도에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소년의 이 원인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청소년기 개념에 대해 담긴 역사적인 철학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기를 영어로는 adolescence라고 하죠. 청소년기를 영어로 adolescence라고 하는데요. 이 adolescence라는 단어는요. 그리스어 adolescere에서 왔는데요. 이 단어는 자라고 있는 중인 to grow up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인, 우리가 adult라고 하죠. adult라는 성인은 그리스어 adultus에서 왔는데요. 이 단어는 이미 다 자란 to have grown up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글로 청소년도 영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청년과 소년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청소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는 청년이나 소년이나 다 젊은 세대를 통칭하는 개념이었어요. 이 둘 사이에 어떤 구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가면서 청년이 조금 더 윗세대, 20대의 세대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자리매김하고 소년이 조금 더 아랫세대, 10대 초반 이 아이들을 이게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면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1938년에 처음으로 이 소년과 이 청년 사이 시대를 지칭하는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생겨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한글로 청소년이든 영어로 adolescence든 단어적 의미는 간단하게 아동기와 성기 그 시기를 이어주는 어떤 중간 단계, 중간 시기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를 잇는 이 청소년이라는 시기가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청소년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청소년기든 청년기든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18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요. 아동기와 성인기, 이 어린이와 어른 사이를 이어주는 어떤 중간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800년대 이후에 19세기에 산업혁명과 함께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특히 사람의 마음과 심리를 연구하는 인간을 연구하는 심리학이 발전하게 되면서 청소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1800년대 후반에 처음으로 역사상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학자들은 이 처음 청소년기를 막 연구하면서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급격한 신체적인 변화에 주목을 했어요. 여러분 이 그래프에서 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태아일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라갑니다.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갑자기 막 아이가 누워있다가 뒤집기 생각 시작하고 기기 시작하고 일어서죠. 그죠? 이렇게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빠른데 돌이 지나가면서부터 성장 속도가 둔화됩니다. 조금 둔화되죠. 그러다가 다시 우리가 오늘날 청소년기라고 얘기하는 한 13세, 14세 이런 시기가 되면 다시 몸의 기관들이 급격하게 발달하게 되면서 특히 생식기관, 우리가 자라는 1차 성징, 2차 성징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 시기를 우리가 사춘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춘기, 그죠? 우리가 1차 성징, 2차 성징, 이 몸의 생식기관이 발달하는 시기를 사춘기라고 하잖아요.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춘기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춘기라고 하면 언제 이 단어를 사용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잘, 너무 말 잘 듣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 이렇게 예배도 너무 잘 드리고 막 설교도 쓰고 있고 그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특히 청소년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 오늘 예배 안 가. 반항하는 거죠. 반항하고 엄마 말 잘 안 듣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 우리 아이가 사춘기가 왔나 봐. 때가 되었어. 이제 때가 됐네. 우리 아이가 사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춘기라는 말을 아이들의 어떤 심리적인 행동적인 감정적인 변화로 설명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춘기는 이런 행동적인 심리적인 감정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사춘기. 무슨 뜻일까요? 이 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 춘기? 춘은 봄춘자예요. 여러분 다 예상하듯이 해시듯이. 그러니까 봄춘 뭐 시작된다는 거죠. 뭔가 시작된다. 근데 여기 사가 무슨 뜻일까요? 사? 사. 생각할 사? 아닙니다. 되게 독특한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털 마늘 사자입니다. 몸에 털이 마늘 사자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여기 사자가 털 마늘 사자예요. 곧 사춘기는 무슨 뜻일까요? 몸에 털이 많이 나기 시작하는 시기란 뜻이에요. 이 영어로도 퓨버티라고 하죠. 이 퓨버티라는 말도 큐브라는 말이 음모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에 털이 나기 시작하는 시기를 사춘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춘기라는 말은 어떤 심리적인, 감정적인, 행동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몸에 털이 많이 나는, 특별히 생식기관이 발달하는, 이 몸에 우리의 몸이 변화하는 그런 시기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쨌든 이런 청소년기, 어둘레센스라는 이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은 청소년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랜 스탠리 홀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 청소년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청소년기의 여러 변화들을 연구하면서 1904년에 처음으로 어둘레센스, 청소년기라는 제목의 두 권으로 된 굉장히 방대한 저서를, 책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 책에서 이 스탠리 홀이 청소년기를 우리가 가르켜 우리가 오늘날 잘 아는 storm and stress다, 이 질풍노도의 시기다라고 이 스탠리 홀이 처음으로 정의를 내렸죠. 이 홀은 이 청소년기라는 방대한 이 책에서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신체적인, 심리적인, 사회적인 엄청난 변화들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청소년들이 이런 변화들을 겪으며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고 굉장히 불안정하고 미숙한 반응을 보인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세니홀은 이 책에서 청소년들의 신체적인 변화, 이 사회적인 변화, 심리적인 행동적인 변화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관찰했어요. 오늘날 이 책이 쓰여진 지 120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이 세니홀의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 그대로 쓰일 정도로 굉장히 세세하게 이렇게 잘 써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그 현상에 대해서 그 원인을 규명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홀은, 스탠리 홀은 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미숙하고 불안정한 상태의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설명을 했을까요? 홀은 바로 이 다윈의 진화론에 기초하고 있는 해켈의 리캐피츄레이션 티어리, 한글로 말하자면 진화재연설이라는 이 이론을 통해서 이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변화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진화재연설은 홀과 동시대에 살았던 독일의 생물학자인 에른스트 해켈이 만들어낸, 고안해낸 이론인데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개체의 발생은 개통의 발생을 반복한다라는 이론입니다. 조금 어렵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생명체가 야만적인 존재에서 문명화된 존재로 진화해온 그 과정이 한 개체, 한 개개인, 인간 개개인에게도 그대로 반복해서 그 진화의 그 변화가 그대로 야만적인 유아기부터 문명화된 성인기까지 반복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따가 여러분 저를 오해하지 마시죠. 우리 네, 잘못 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우리 그
모든 존재들이 진화해온 그 과정이 아주 굉장히 야만적인 아주 단세포 같은 그런 존재에서 오늘날 우리 인간이란 존재까지 이렇게 진화해온 과정이 우리 개개인이 엄마 뱃속에서 태아로 이제 우리가 발생해서 엄마 배에서 나와서 이렇게 성숙한 성인, 문명화된 성인으로 자라가기까지의 과정 속에 그대로 반복된다라는 의미예요. 진화의 과정이 우리 개인의 삶에 반복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해켈은 이 이야기를요, 이 배아 그림과 함께 주장하며 굉장히 큰 각광을 받습니다. 모든 배아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 세로로 된 모든 배아들이 다 각각의 개체예요. 여기 물고기도 있고 뭐 카프 뭐 소도 있고 뭐 래빗 토끼도 있고 인간도 있고 돼지도 있고 뭐 치킨 닭도 있고 여러 이제 개체들이 있죠. 자, 이 배아가 그런데 초기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맨 초기 맨 윗줄에 보면 어때요? 다 비슷비슷하죠. 다 똑같아요. 형태가 다 비슷하죠. 근데 자라가면서 그 형태가 각각의 개체대로 달라지지 않습니까? 자, 이 해켈은 이 그림을 통해서 생명체들이 이렇게 덜 진화된 동일한 상태에서 각자 자기가 진화된 상태까지 그렇게 자라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해켈은 마치 자기 자신이 직접 이 개체들을 모든 배아들 다 해부해보고 그린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자기 이론을 주장했고요. 그래서 아주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글로는 굉장히 복잡한 이론을 이 그림을 통해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알아보기 좋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홀도 바로 이 해켈의 이 진화 재현설을 자기의 청소년 이론의 기초로 삼아요. 이 토대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의 책에서 이 홀의 책 어돌레센스라는 책을 보면 처음부터 내 모든 이론은 이 해켈의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시작을 하고요. 이 책을 기술하는 내내 모든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 해켈의 리캡츄레이션 띠어리를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홀은 해켈의 이론을 발전시키고 확대시켜서 이렇게 배아일 때뿐만 아니라 한 개개인이 인간이 출생한 이후에도 유아기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각 발달의 그 단계 속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진화의 과정에 각각의 중요한 특징들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기어다니다가 서게 되는 과정 또한 이러한 진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 뭐 인류가 직립 보행하기 이전의 상태를 아이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린 시절에 우리 아이들 그렇지 않지만 도덕적 개념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의 물건에 쉽게 손을 대는 경향 역시 이러한 아직 문명화하게 되기 전에 이 야만적인 도덕적인 수준을 우리 그 아이들이 보여주는 것이다. 원시적인 그런 생각과 태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어린 시절에 흙이나 나무 등을 갖고 놀기 좋아하는 이런 성향들도 이 진화 초기의 원시적인 이 원시인들이 이 자연의 이것들을 갖고 놀기 좋아하는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죠. 그죠? 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다 끼워 맞춰서 아이들 봐라. 이렇게 도둑질하는 거, 이렇게 땅에서 막 이렇게 흙 가지고 놀기 좋아하는 거, 또 이런 거 다 봐라. 이거 다 진화의 이 흔적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만 요즘에 이 홀이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막 디바이스 가지고 막 아이패드 막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데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이런 진화의 이 과정들을 우리 아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홀은 청소년기는 한 종이 다른 종으로 진화하는 급격한 진화의 과정을 반복하는 시기라고 봤어요. 특히 청소년기는. 그렇죠,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화가 서서히 진행되어 가다가 어느 한순간에는 한 종이 다른 종으로 뛰어넘는 대진화가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 시기가 바로 청소년 시기라고 본 거예요. 그 시기가 청소년 시기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 때는 이러한 엄청난 이 진화의 격변이 일어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특징들이 완전히 뒤바뀌면서 엄청난 혼란과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탠리 홀이 청소년기를 가리켜서 이러한 진화의 격변을 겪고 있는 시기 곧 스톰 앤 스트레스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이 청소년 시기는 진화의 격변을 겪는 시기다 라고 스톰 앤 스트레스 질풍노도의 시기다 라고 정의를 내린 것이죠. 즉 청소년들은 선천적으로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론에 따르면 청소년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어떤 시기죠? 야만적인 유아기와 문명화된 성인기를 이어주는 전환기가 됩니다. 결국 어린이나 청소년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성인들에 비해서는 어떤 존재죠? 덜 진화된 존재들인 거예요. 진화가 아직 덜 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야만적인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 반응으로 또 특히 청소년기는 급격한 진화의 격동적인 변화를 겪는 시기이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이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굉장히 이상한 굉장히 오늘날 우리가 아는 보는 그런 이상한 그런 반응과 행동들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병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반응과 행동은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불가피하다. 이러한 생각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생물학적 결정주의라고 합니다. Biological Determinism.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생물학적으로 그들의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과연 이러한 해석이 옳을까요? 이러한 해석이 옳을까요? 홀이 청소년 이론을 발표했던 1904년에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크게 각광을 받고 칭송을 받았던 이 에른스트 헤켈의 진화재연설, Recapitulation Theory, 이 진화재연설이 1930년에 이르러서는 이 생물학계에서 완전히 퇴출을 당하게 됩니다. 완전히 퇴출을 당하게 돼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바로 해부학이 실제로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각 배아들을 실제로 해부해서 관찰을 해봤더니 사실 배아들은 초기부터 그 개체에 따라 그 형태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밝혀지게 된 거예요. 밝혀지게 된 겁니다. 이 그림과 같죠? 이 그림처럼 보시는 것처럼 각 개체들이 아주 초기 단계부터 그 배아의 이 형태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헤켈이 상상해서 자기가 가짜로 그린 그림으로 사기를 친 것이 1930년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드러나게. 실제로 그와 함께 연구를 진행했던 동료 학자들이 그제서야 헤켈은 완전히 사기꾼이었다. 그가 상상해서 복사한 그림들을 마치 진짜 해부에서 보고 그린 것처럼 사기를 쳤다는 것을 실토하게 됩니다. 동료 학자들도. 여러분 한 이론의 전제가 완전히 사기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밝혀졌으면, 이 진화재연설이 완전히 사기라는 것이 밝혀졌으면 그 전제 위에 세워진 청소년 이론도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어떻게 해야 옳죠? 다시 재고해야 되겠죠. 그죠? 다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론의 전제가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헤켈의 이론이 생물학계에서 완전히 퇴출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청소년, 세니올의 청소년 이론은요 오늘날 확증된 이론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확증된 이론으로. 심지어 발달 이론서들과 교과서에 아무런 비판 없이 실리고 있습니다. 예, 제가 우리 학생들 이렇게 수업할 때는 다 이렇게 읽어줬어요. 예, 발달 교과서 읽어줬습니다. 그렇게 헤켈의 이 세니홀의 이론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그대로 그냥 교과서에까지 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심지어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런 세미나를 하다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고려대학교의 생명공학과 이 생물학과 이쪽에 계시는 어떤 교수님이 장로님으로 계시더라고요. 근데 끝난 다음에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심지어는 이 헤켈의 이 진화재연설 1930년도에 퇴출당한 이 이론도 오늘날 생물학 교과서에 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충격을 먹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왜 학계에서도 이미 이렇게 퇴출당한 이론, 이런 이론에 기초한 홀의 청소년에 대한 관점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렇게 건재할까? 헤켈의 진화재연설이 이렇게 폐기되었지만 청소년의 모습을, 청소년의 이런 현상들을 생물학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계속됩니다. 학자들 사이에. 특히 발달학자들은 이제 청소년 뇌와 청소년 호르몬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학자들은 청소년이 되면 뇌의 구조가 바뀌면서 어린이나 어른들과는 다른 어떤 청소년만의 뇌, 그러니까 틴 브레인, 청소년 뇌가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뒤바뀐 청소년의 뇌가 그들로 하여금 감정적으로 불안하고 미성숙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호르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르몬, 청소년이 되면 생식 기능의 발달로 호르몬, 특히 이제 성 호르몬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 호르몬들의 작용이 청소년들을 불안정하고 미숙한 상태로 만든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럼 과연 이런 설명이 옳을까? 이런 주장이 옳을까? 정말 청소년 뇌가 존재하며 청소년 시기의 호르몬의 변화가 청소년들을 이렇게 미숙하고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일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이들은 청소년을 가리켜서 뇌의 손상을 입은 시기다, 혹은 호르몬 대폭발이 일어나는 시기다라고 언급을 해왔어요. 이 신경과학회 회장이었던 에릭 젠슨이라는 학자는 뇌해부학 연구가 발달되면서 청소년기의 뇌가 미성숙하고 매우 불안정하고 또 예측이 불가능한 것을 밝히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신경학자들이 청소년기의 뇌는 복잡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또 위험을 예측하고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능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른들의 뇌보다 뒤떨어진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적어도 그래서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뇌가 이처럼 성숙하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하죠. 자, 이 주장에 따르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30세까지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옳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자, 이처럼 해부학적으로 청소년의 뇌의 구조와 활동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지만 또한 화학적 수준에서도 청소년들의 뇌가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바로 호르몬이죠. 도파민, 멜라토닌 또 이 같은 호르몬이 청소년기에 심하게 변동되면서 청소년의 감정과 반응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요.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어떤 성 호르몬의 변화, 우리가 남성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 테스토스테론이 이 남자애들을 굉장히 거칠고 무모하게 만든다라고 하고 여성 호르몬이라고 생각하는 에스트로겐이 여자애들을 굉장히 감정적으로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우울하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학자들의 주장처럼 정말 뇌 구조의 변화와 호르몬의 작용이 청소년기의 정서적인 이 변화와 부정적인 행동의 주요 원인일까? 최근에 있는 뇌의 연구들은요, 이런 학자들의 주장이 사실과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뇌과학이라고 하니까 마치 사람의 뇌를 이렇게 꺼내놓고 그 뇌를 이렇게 보고 관찰하고 그렇게 이제 연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뇌 연구의 대부분을 보면요, 대부분 여기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자기공명 영상장치 MRI를 통해서 이 청소년들의 뇌를 이 뇌에 있는 전기 신호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뇌의 전기 신호를 어떤 자극을 줄 때에 뇌의 전파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중심으로 이제 리서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을 이렇게 MRI에 집어넣고 뇌를 이렇게 뇌 전파 신호를 관찰하면서 어떤 긴 빨대로 입에다가 설탕물을 주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물을 먹었을 때 뇌의 이 전기신호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눈앞에 갑자기 무서운 장면을 딱 보여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뇌의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렇게 리서치를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리서치를 이를 통해서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떠한 자극에 어떻게 전기신호가 바뀌는지 이렇게 연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뇌과학이요 오늘날 완전히 초기 단계고 여러분 어떤 리서치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어떤 이론으로까지 이렇게 밝혀내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리서치들이 쌓여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굉장히 초기 단계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초기 단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의견을 취하고요. 그런데도 너무 많은 학자들이 이 뇌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신비로운 그런 이제 기관이다 보니까 별거 아닌 사실 불확실한 어떤 리서치 결과를 가지고 굉장히 엄청난 것을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소년 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청소년 뇌도 최근에 여러 학자들이 청소년만의 뇌, 어떤 청소년만의 특별한 어떤 뇌 구조의 변화가 있고 다른 연령대와 다르게 활동하고 반응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청소년 뇌는 신화라는 거예요. 미스, 신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조작한 이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들은 물론 우리 뇌의 전파 신호와 어떤 우리의 감정과 행동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상관관계가 있지만 이것을 인과관계로는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뇌의 구조나 활동이 바뀌어서 어떤 특정한 행동과 감정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행동과 감정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뇌의 이 활동을 하게 하는지 이런 인과관계가 밝혀진 연구는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 그렇게 밝혀진 연구는 게다가 최근에 여러 이제 연구들을 이제 하다가 보니까 뇌의 구조와 활동이 어떤 특정한 행동과 감정을 유발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어떤 경험과 환경들이 뇌의 활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미시건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엘리엇 발렌슈타인 교수는요. 죄송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뇌의 활동이 변한다는 것이 수많은 실험들을 통해 밝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어떤 운동, 공부, 식이요법 등등의 다양한 활동과 어떤 스트레스, 흡연,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등 어떤 경험들이 각각 뇌의 구조와 활동을 변화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청소년의 경우에도 청소년 시기가 되어서 어떤 특정한 뇌의 구조와 활동이 그들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과 어떤 행동의 원인이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경험하는 어떤 일들이 그들의 뇌가 다른 연령대와는 다르게 활동하도록 만드는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사항은 최근에 뇌 연구가 계속되면서 지금까지 학자들이 주장했던 바와는 달리 뇌 변화가 일생에 거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즉 뇌의 구조와 활동의 변화는 10대 청소년 시기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뇌의 이 시냅스를 연결해주는 마리즙의 변화가 청소년 시기에 활발하게 일어나긴 하지만 다른 시기에도 다른 연령대에서도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우리 중추신경계의 주요 구성요소인 뇌의 회백질의 물질들이 청소년 시기에 감소하긴 하지만 이후에 성인기 후반에도 지속적으로 손실되어 간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는 죄송합니다. 이게 그냥 이해 안 하셔도 되고요. 한마디로 뇌의 변화는 청소년 시기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시기의 뇌의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학자들은요, 청소년기의 이 뇌의 일부 활동은요, 오히려 다른 연령대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이제 밝혀내게 됩니다. 특히 지각 능력은 13세, 15세에 정점을 찍는다고 보았고요. 15세, 16세에는 단기 기억력이 최고조에 달한다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최근 뇌 과학자들은 뇌 청소년 시기가 되면 두 가지의 이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또 발견하는데요. 바로 프루닝과 마일리네이션이라는 이 작용이에요. 프루닝은 전정현상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가지치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외부의 어떤 정보들을 그냥 어떤 가지치기 없이 그냥 무작정 머릿속에 정립만 이렇게 쌓아놓기만 했다면 청소년 시기가 되면 그 정보와 정보를 자르고 가지치기라고 서로 읽는 그래서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리도록 하는 그런 작용들이 이 청소년 사이에 이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일리네이션은 무엇이냐면 뇌 마리즙 형성이라고 하는데 신경을 전달하는 기관입니다. 뇌 마리즙이 이 뇌 마리즙의 이 형성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극이 주어져서 뇌까지 전달되는데 300배가 빨라지고 또다시 뇌에서 반응까지 가는데 10배가 빨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게 뭐 그래서 3000배가 빨라진다 그건 아니에요. 이 수치상의 얘기지만 어쨌든 청소년 시기에 이러한 발달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최근에 이 뇌에 대한 연구들을 우리가 보면요. 이전 학자들이 이야기한 대로 그 청소년 뇌, 틴 브레인은 신화다. 거짓이었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청소년 시기에는 사고의 능력이 극대화되는 시기이고 정보들이 서로 이어지고 조직화되는 시기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청소년 시기의 호르몬은 또 어떨까요? 호르몬. 자 UCLA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인 다니엘 지젤을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이 특정 호르몬이 특정한 감정적인 행동적인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청소년기에 2차 성징에 따라서 생식기능이 발달하면서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요. 청소년 시기에는. 하지만 거기까지가 팩트이죠. 학자들은 바로 이러한 호르몬의 변화와 청소년기에 일어난 어떤 감정과 이런 행동의 변화를 이렇게 연결시킨 거예요. 서로 연결시킨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런 주장이 옳을까? 우선 많은 학자들은 뇌와 마찬가지로 호르몬 역시 감정 및 행동과의 관계에서 서로 상관관계는 있지만 그것이 인과관계는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분명 호르몬의 변화와 어떤 감정과 행동의 변화가 서로 상관관계,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호르몬이 변해서 감정이나 태도가 달라지는 인과관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호르몬의 변화와 우리의 감정과 행동의 변화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팩트이죠. 하지만 그것이 호르몬이 변해서 감정과 행동이 변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정과 행동에 따라서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어떤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인지는 모른다는 것이죠. 모른다는 것이죠. 또한 오히려 호르몬에 대한 연구가 계속해서 이제 지속되어 가면서 더 분명해지는 사실은 단지 어떤 호르몬의 변화만으로 어떤 감정이나 행동의 변화가 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청소년기에 생식적인 발달로 생기는 호르몬의 변화가 청소년의 불안정한 미숙한 감정과 행동을 이제 원인 결과로 가져온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특히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이 남자애들을 거칠고 반항적으로 만들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여자애들을 우울하고 굉장히 이제 감정적으로 이 변동이 심하게 만든다는 주장은요. 예민하게 만든다는 주장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이거 사실 일반 우리 그 학계에서도 널리 알려진 바 이거는 정말 사실이 아닙니다. 아닌데 전혀 다른 두 가지 사실 호르몬의 분비와 행동과 반응 사이 전혀 상관없는 사실을 끼어 맞춰놓은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오늘날 청소년이 나타내는 이런 모습이 마치 생물학적인데 원인이 있다라는 주장은요 허위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렇게 길게 여러분들과 이 사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달려왔는데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물학적으로 아이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청소년에게 아버지였던 스탠리 홀이 주장한 그 이론은 거짓된 이론, 해켈의 리캐피츄레이션 띠어리, 사기 이론의 기초에서 얘기했던 거짓된 이론이었죠. 또 이후에 학자들이 주장했던 뇌와 호르몬도 오히려 이 과학이 발달되면서 사실과는 다르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여러 부정적인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생물학적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으며 그렇게 불가피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청소년들이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반응하도록 정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면 왜 오늘날 청소년들은 이렇게 미숙하고 또 불안정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청소년기를 처음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역사적으로 오래지가 않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청소년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성인으로서 인식되었고요. 성인으로서의 역할들을 다 감당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1318 이 청소년들은 성인이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중세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인 견습생, 성인 예비 훈련이 7세 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7살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로 치면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이 성인 견습생으로서의 훈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10대 중반 사춘기가 갓 지나면은 모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졌고 그리고 가정을 책임졌습니다. 산업혁명 이전까지 청소년들은 모두 어른으로 간주되었고요. 고된 훈련이나 일들도 성인들과 동일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어른 사회와 따로 동떨어 있지 않았고 매우 긴밀히 성인 사회에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그들의 상태가 바로 이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급변하게 됩니다.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산업혁명을 전후로 해서 전반적인 사회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간의 수공업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산업이 산업화를 통해 공장 위주로 집중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모든 일들이 가정 안에 머물러 있었죠. 그죠? 가정 안에서 대장간을 하는 집은 대장장이 일을 하면서 그 아이는 아주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그 일을 아버지로부터 배우고 그 대장장이가 되었어요. 그죠? 방앗간 집 아이는 그렇게 그 예전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방앗간 일을 배우고 방앗간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농장에서 자라는 아이는 당연히 농부가 되고 목장에서 자라는 아이는 목동이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일이 다 이제 집 안에 머물러 있었을 때의 일이죠. 그런데 이제 일이 집에서 분리가 돼서 바깥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바깥으로 이 공장으로 나가게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사람들이 공장에 몰려있는 도시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전에는 마을에서 마을 단위로 살았잖아요. 내 마을에서 그 지역에서 다들 서로의 이름과 서로의 숟가락 숫자까지 알 정도로 그게 서로 마을에서 함께 살았다면 이제는 도시의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해요. 도시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산업화로 인해서 기계화 이런 기계가 이 인력을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그 도시라는 공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이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점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집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산업사회는 이전에는 없었던 사회에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세 가지의 법률을 만들게 되는데 첫째는 미성년 노동 금지법을 만들어요. 미성년 노동 금지법. 이게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일정한 나이에 이르기 전에는 고용주가 고용을 못하도록 막아놓는 법률이었습니다. 이 법률은 겉으로는 공장주들이 상대적으로 값이 싼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인력을 착취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실제로 들어가 보면 실제로는 어른들이 이 자기들이 일할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일에서 배제시켜 놓은 법률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른들과 굉장히 이 당시에도 서로 막 경쟁을 했겠죠. 이 업체들끼리 이 공장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자본력이 조금 더 강한 조금 더 좋은 공장주들이 자본력이 조금 더 부족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값싼 노동력을 써야만 하는 공장들을 사장시키기 위해서 이 어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이 법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과 이 청소년들을 일해서 배제시키고 어른들이 자기가 일할 기회들을 확보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일에서 배제된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이 산업사회에서 또 두 번째로 어떤 이제 그 법을 제정하느냐 바로 의무교육제도를 제정하게 됩니다. 의무교육제도. 이전만 해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 학교에 가는 비율은 많지 않았어요. 학교에 가는 비율은 극히 낮았습니다. 하지만 의무교육제도가 이렇게 제정되면서 모든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의무적으로 다 학교에 진학해야 했습니다. 기업은 이 공교육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공장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가르치려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려 하였고 정부는 이 사회에 순응하는 시민들을 양성하려고 했죠. 결국 이 법률들을 통해서 가정과 일터에서 어른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의무적으로 다 학교에만 모이다 보니까 자기 또래들 이외에 다른 세대들과는 단절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단절됩니다. 세대가 단절되는 것이죠. 학교에 아이들끼리만 모여있고 다른 세대만 단절되죠. 그러면서 이전에 없었던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청소년 하부문화, 집단문화가 생겨나요. 자기들끼리만 모여있다 보니까 자기들끼리의 어떤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회 속에 청소년 비행이 급증하게 됩니다. 청소년들이 막 범죄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는 또 이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법률, 바로 이 미성년 사법제도를 만듭니다. 미성년자 사법제도. 이 역시 긍정적인 면으로는 범죄를 일으킨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른들과 똑같은 가혹한 형벌을 내리지 않도록 그들을 좀 교화시켜서 다시 사회로 내보내려고 하는 좋은 의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청소년들에게 어른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수많은 규율과 규제들을 적용함으로 그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관리하고 감독하고 통제하기 시작했고요. 또 사회에서 시민으로서 가져야 하는, 당연히 가져야 하는 권리들을 이 청소년들에게는 제외시키고 유예시키므로 그들로 부모나 사회의 어른들 없이는, 어른들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굉장히 의존적인 존재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운전도 못하고, 뭐 어디를 가지도 못하고, 대학도 못하고, 뭐 통장도 못 만들고, 아무것도, 이제 은행 활동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어른들의 도움 없이는. 굉장히 의존적인 존재가 됐죠. 결국 산업사회를 통해서 이전에는 가정과 사회에서 성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자연스럽게 성인사회로 연결되었던 청소년들이 학교라는 그 기관 안에 자기 또래들끼리만 모이고 다른 세대들과는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사회는 어렸을 때부터 성인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 감당하며 스스로의 삶을 책임졌던 이 청소년들에게 막대한 규제와 함께 시민으로서의 권리들을 다 유예시키므로 그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며 한마디로 굉장히 어린아이 취급, 유아 취급을 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청소년들, 미성년자들에게 가해지는 그 규율과 법률들이요. 군대의 군인들에게 해당되는 법률보다 규정의 그 숫자보다 훨씬 많아요. 심지어는 감옥의 죄수들에게 이제 주어지는 그 규제들보다 미성년자들에게 주어지는 규제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안에 이제 그 상대적으로 집이 이제 일이 집밖으로 나가게 되고 공장에서 상대적으로 이 거칠고 좀 힘겨운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주로 집안에 남자들이 일을 하러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집 안에는 어머니들과 또 아이들이 남겨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가정 중심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과잉 보호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청소년기 자녀들을 어떤 성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지도록 감당하도록 가르치기보다 그들을 집에서도 관리하고 감독하고 또 자녀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조달해주는 헬리콥터 부모, 예, 두두두두두두 헬리콥터가 가면서 모든 물자와 자원들을 다 제공해주는 것처럼 아이들이 필요로 한다면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주는 헬리콥터 부모들이 생겨나게 되죠. 또 이런 자녀 중심 현상으로 인해서 가정의 가용 재산들이 누구에게 집중될까요? 일하느라 정신없는 아빠들은 돈을 쓸 시간이 없어요. 엄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재산이 아이들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 청소년들, 어린이들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소년, 이 어린이를 타깃으로 하는 엄청난 시장이 형성이 되고 이와 관련된 산업들이 엄청나게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산업이 만들어내는 상품, 패션, 음악, 영화, 게임 등등 이런 모든 문화들이 미디어라는 아주 효과적인 매체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물질만능주의, 유흥문화, 소비문화 등등 그릇된 가치와 문화들을 심어주기 시작하죠. 결국 이러한 우리 오늘날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이러한 변화 현상들이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당시 이 사회 문제의 선두에 있었던 이 세대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들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연구의 선두 주자이셨던 G. 스탠리 홀이 그의 책 어둘레슨스라는 책에서 청소년기를 가리켜서 얘네들 왜 이러냐? 스톰 앤 스트레스다. 생물학적으로 유전자의 그 덜 진화된 그 특징들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정의를 함으로 오늘날 우리 현대의 청소년의 개념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끝이 아니라고 했죠. 이렇게 사회에서 단절되어서 자기 또래들끼리만 생활하며 성숙을 배우지 못했던 우리 아이들이 18세, 19세 어떤 매직 넘버가 되어서 갑자기 성인이 될까요? 사회적으로 성인이 되면 갑자기 성인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면 청년이 되면 갑자기 변할까요? 아니죠. 성숙해서 성인이 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의 미성숙한 모습이 10대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시대가 지날수록, 시대가 흘러갈수록 이 미숙함이 20대, 나가서 이제 30대까지도 40대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오늘날 우리는 이처럼 미숙하고 무책임하고 또 불안정한 모습을 청소년에게서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청소년의 미숙한 모습이 세대가 지날수록 연장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발달학자들은 청소년이라는 한 세대를 특정한 데 이어서 또 다른 세대, 또 다른 성인이 아닌 세대, 바로 이머징 어덜트도 아직도 발전 중인, 아직도 형성되어야 하는 성인이 아닌 20대, 30대를 정의하는 용어를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죠. 결론적으로 오늘날 이 청소년들의 미숙하고 불안정한 상태와 이에 따라 형성된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산업사회가 만들어낸 굉장히 특이하고 역사 속에 없었던 비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다음 세대, 우리 10대, 20대 청소년, 청년들은 원래는 어떤 세대였을까요? 실제로는 어떤 세대일까요? 성경은 이 세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에는 사실 청소년, 특히 10대를 명시하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죠. 역사 속에 이런 이제 정의가 없었다고 했죠.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청소년과 연관된 단어들을 살펴보면 어떤 1318,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청소년을 특정하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세대를 포함하는 어떤 젊은 세대를 이제 이야기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런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들을 살펴보면 용례들을 살펴보면 아주 어렸을 때는 젖먹이 어린아기부터 시작해서 좀 위로는 이미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있는 젊은 부부까지를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런 젊은 세대들을 보면요. 어떤 1318 그 어떤 그 10대만을 특정하는 단어는 없고 이런 젊은 세대들을 전부 포괄하는 그런 단어가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같이 어떤 10대, 이 어느 20대 어느 시기를 특정하는 구분은 성경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성경에서도 오늘날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이제 구분하는 10대 시기를 포함해서 이 젊은 세대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데요. 우선 성경은 젊은 세대를 활력과 힘을 가진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힘과 활력과 에너지가 넘치는 세대라는 거예요. 잠언 20장 29절에 잠언 기자는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다 라고 얘기하죠. 시편 104편 5절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젊은 시기를 힘과 활력과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로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따라서 젊은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전서 12장 1절에 보면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죠. 시편 110편 9절에서는 청년이 주의 말씀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젊은 세대를 향해서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성경은 젊은 세대가 갖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요.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 시편 25편 7절과 욥기 13장 26절을 보면 젊은 시절의 이 죄와 허물을 굉장히 후회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처럼 성경은 종종 젊은 세대의 수치, 지옥, 근심, 특별히 성적인 유혹에 빠지기 쉬운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따라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이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고 권면하고요. 또 디도서 2장 6절에서는 디도에게 교회 안에 이 젊은 세대들을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끊임없이 권면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성경은 이 청소년을 포함한 젊은 세대를 크게 두 가지 상반된 이미지로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힘과 활력을 에너지가 넘치는 이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 힘과 활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그들의 의무와 책임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 해야 하는 존재들이죠. 하지만 반면 그들이 가진 어떤 넘치는 에너지와 이 행과 활력이 그들의 죄성과 그들이 가진 죄된 성품과 결부될 때는 죄의 유혹으로 이렇게 쉽게 빠지고 도덕적인 해이와 죄악된 행동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젊은 세대들을 향해 죄의 유혹을 경계하고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명한 가르침과 지도를 공동체 안에서 받아야 된다라고 하죠. 하지만 분명 성경은 우리 젊은 세대를 성인 세대들과 다른 존재들로 인식하고 있진 않습니다. 성경 속의 젊은 세대를 보면요.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또 사회 속에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 감당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가진 힘과 활력과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다른 세대들보다 훨씬 더 큰 어떤 성취들을 이루기도 하죠. 이들은 왕으로서, 개혁자로서, 용사로서, 지도자로서, 선지자로서, 학자로서, 부모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각자 역할들을 감당하며 훌륭한 역할들을 해내게 됩니다. 성막에서 어린 시절부터 봉사했던 이 사무엘,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 7세에 8세의 왕위에 올라서 다른 유다의 왕들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들을 냈던 요아스와 요시아 왕, 10대 때의 왕이 되었던 수많은 유다의 왕들,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 모두 다 10대, 20대 젊었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은 젊은이들이었죠. 여러분, 우리 남자들만 나온다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속에는 훌륭한 우리 여자 청소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서원을, 그릇된 서원을 지키도록 했던 입다의 딸, 또 에스더, 민족을 구원해낸 에스더, 또 마리아. 여러분, 이 성경 시대에 10대 이 중반이 좀만 넘어가면 다들 약혼하고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에스더나 마리아나 다 1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에서 청소년 청년들은 어른 그룹에서 배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성인으로서 이 공동체에 함께 속하여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회에서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 감당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힘과 에너지를 사용하셔서 때로는 굉장히 크고 훌륭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듯이 성경이 제시하는 이 젊은 세대에 대한 관점은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져왔던 이 청소년에 대한 또 청년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과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해서 어떤 점들을 우리가 좀 함께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긴 시간 이렇게 집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좀 적용할 점들을 생각해보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들, 사역자들, 우리 교회 어른들이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이미지들과 개념들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학자들은 청소년이 어른보다 덜 진화된 존재이며 그렇기에 그들이 미숙하고 무책임하고 반항적이고 불안하고 문제투성이 존재라고 그렇게 보았죠. 이것이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 굉장히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갖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게 될까요?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 청소년들을 포기하고 대하게 됩니다. 포기하고 그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부정적인 모습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저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그런 서바이벌 모드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서바이벌 모드로 그들을 대하는 거죠. 빨리 지나가라. 어쨌든 많이 엇나가지 않고 빨리만 지나가라.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런 어리숙한 이런 상태에, 미숙한 상태에 눈높이를 맞추는 식으로만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겁니다. 눈높이 교육. 여기 혹시 대교에 다니시는 분 안 계시죠? 죄송합니다. 저도 눈높이 교육을 받았는데 눈높이 교육. 그리고 아이들이 벗어나지 않을 울타리만 되어주면 된다라고 여기게 되죠. 아이들이 이 교회와 우리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다행이다라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를 얘기합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온전한 인격적인 존재들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물론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서 깨져 있죠. 죄성이 있죠. 그들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이런 모습들, 이런 뭐 미숙한 모습들, 또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이 여러분 그저 그 아이들의 이 유전자의 그런 특징들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들이 다 죄성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그럼 죄성이 없나요? 우리 어른들도 다 똑같아요. 우리 어른들에도 미숙한 부분, 또 이 죄된 모습들이 있죠. 그것들이 사실 오히려 더 내면화해서 가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이 죄된 모습이 드러납니다. 특히 그들이 가진 어떤 에너지와 열정들이 이런 죄성과 결부되면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도록 만들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결코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부모와 교사와 사역자들은 우리 다음 세대가 덜 진화된 존재라는 부정적인 관점으로 이들이 생물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며 이 시기를 불가피하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아이들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양육하며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죄로부터 구원받고 성화되어 가도록 해야 합니다. 한없이 그들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낮추고 그들이 보이는 수준에만 눈높이를 맞추는 데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의 기준과 기대를 높이고 그들을 이 말씀으로 분명히 지도하고 가르치고 도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다음은 산업화 이후 가정과 사회에서 다 단절되어 버린 세대를 다시 잊고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자들은 덜 진화되었으며 덜 문명화된 이 청소년들을 따로 다 모아서 보호하고 관리하고 감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전문기관을 만들고 이 특수한 세대를 교육할 또 전문가들, 이 교사들을 세웠죠. 이러한 생각이 우리 크리스천 부모와 우리 교사 교회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자녀에 대한 우리들의 1차적인 전문적인 교육의 책임을 전문화된 기관인 학교와 이 교회 다 이양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아이들, 이 아주 특별한 이 시기에 있는 이 아이들을 나는 할 수 없다.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역시 학교를 따라서 사역의 구조를 세대 분리적인 구조로 바꾸었죠. 원래는 모두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세대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이렇게 전문가들을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그 아이의 특성에 맞게 가르치면 신앙을 아주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전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머리에서 머리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그 우리의 신앙은 그 마음이 형성되어야 되는 신앙 아닙니까? 그 마음의 형성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날 때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저 머리로 지식으로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 학교나 교회나 어디에서나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깊이 관계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또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또래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고 가장 대부분의 활동을 하고 배우며 그들만의 세상, 그들만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하지만 다음 세대의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무엇일까요? 전문가일까요? 아닙니다. 성숙한 성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내놓고 배울 수 있는 그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바로 우리의 가정, 교회, 사회에서 어른들과 함께 일하고 교제하고 예배하며 그들로부터 성숙한 어른으로, 성숙한 어른으로서의 삶과 동시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통계적으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인격적인 영향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적어도 20시간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사회학자가 얘기하기는 20시간이 필요하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그들의 한 주에 이 대부분의 시간을 무엇과 또 누구와 함께 보내고 있습니까? 자기 또래들 아니면 자기 손에 들려있는 그 미디어 스마트 기기 있죠. 그죠? 그럼 아이들이 그 아이들의 이 마음 속에 반면에 정말 하나님 말씀의 그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은 한 주에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우리 현상 교회는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을 보면 한 주에 30분 주일에 교회 와서 설교 말씀 듣고 그 이후에 30분 주일 공과 공부하는 시간 한 시간이 전부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누가 제자 삼고 있는 걸까요? 우리 아이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세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정말 의도하지 않고 바라고 원하지 않지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어쩌면 너무나도 손쉽게 이 세상의 제자들로 내어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가정의 부모들, 부서의 사역자들, 반의 교사들, 교회의 어른들이 그 청소년, 우리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 또 청년 한 영혼 한 영혼의 이 신앙의 생태계를 이루어줘야 합니다. 신앙의 생태계. 지금처럼 교육자 한 명이 부서의 몇십 명, 몇백 명을 감당하는 사역으로서는 어떤 인격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기회가 전혀 주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태계가 그들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 신앙의 생태계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 어른들의 모습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다음 세대의 마음에 이 영혼의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기도록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바른 성경적인 세계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청소년 시기가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아를 형성하는 일은요 단지 그냥 나네 이렇게 자기를 인식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세상에 대한 그 속에 살아가는 나의 인생에 대한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나의 소속감에 대한 또 옳고 그름 성과 악의 구분에 대한 이런 질문들에 답하고 씨름하는 가운데 참으로 내가 누구이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어디이고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이 일은 곧 세계관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여러분 왜 오늘날 청소년들, 청년들이 숱한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들의 미숙하고 불안정하고 반항적인 거친 모습들, 그래서 청소년기를 슬픔 노도의 시기라고밖에 부를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왜 청년들은 이 사회에서 성인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미숙하고 무책임하고 의존적인 모습대로 남아있을까요? 그들이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자신이 누구이며 이 세상은 어떤 곳이고 이 세상에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으며 나의 인생은 무엇이고 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지 발견하는 과정인 이 자아 형성, 세계관 형성이 지속적으로 유예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 왜요? 왜 유예되고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현상들이 바로 우리 자녀들의 이 자아 형성을 지속적으로 유예시키고 있습니다. 정보화 사회에서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쏟아져 내려오는데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무분별하게 무비판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이 수많은 정보들이 입력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 시대는 객관적인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태어나자마자 손에 들고 태어나는 이 영상 매체들은 우리 아이들로 깊이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해서 상실하게 만들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봤듯이 우리 아이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디에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어느 곳에서도 도대체 성숙함이 무엇인지 성숙함의 기준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어른 세대와 철저하게 단절된 사회 속에서 계속해서 저급한 또래 문화에만 속해서 살아가죠. 게다가 우리 상업과 경제 시스템은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선택 가능한 대안들을 끝도 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늘어놓고요. 오로지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 물질주의 상업주의를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쏟아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전반적인 모든 현상들로 인해서 간극 없이 혹은 단시간 안에 그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어야 하는 우리 아이들의 자아 정체성, 우리 아이들의 세계관이 끝도 없이 10대, 20대, 30대, 30대 후반까지 유예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혼동의 이 시대,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을 인생관과 세계관과 가치관을 전해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가정들이 또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와 가정이 다음 세대에게 분명하고 바른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인생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전해주어서 바른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우리 또 청소년 청년들, 어른들까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모습 자체가 저에게는 참 감격이고 마음에 정말 눈물이 납니다. 우리 현상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자라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그 믿음의 뿌리를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깊이 내리고, 그래서 시대는 참 어렵고 어둡고 힘들지만 어두울수록 밝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지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 현상교회의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또 우리 학교 공동체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이 생태계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러한 우리 현상교회,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네, 마음에 그런 감동과 또 기대가 많이 되고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사역자들 다 이제 3학년 우리 전사님들 참 많이 계시는데 제 수업에도 많이 들어오고 함께하고 있거든요. 같이 계속 비전과 또 이런 부분들을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다음 세대들을 함께 세워가기를 기대하며 또 축복합니다. 우리 혹시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질까 하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네, 하시면 네.
예,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어도 질의 및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시면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좀 질문을 예, 뒤에 이사라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주변에 저는 올해로 마흔이 되었는데요. 제 주변에 이제 한 40대 이제 30대 후반 정도 이렇게 살아온 저의 이제 많은 지인들 중에 아주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거나 교회 아이로 아주 잘 성장한 친구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그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지나면서 저런 자아 세계관들을 이제 교회에서 잘 교육받았다고 생각했고 또 그 교회 안에서 뭐 리더거나 뭐 찬양 사역을 한다거나 어쨌든 이렇게 공동체에서 수장의 역할을 많이 했던 친구들이 의외로 이제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떠나거나 무신론자가 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저도 참 안타까운데요. 교수님 같은 경우 이제 그런 분들이 계셨는지 그러면 그런 친구들에게 어떻게 좀 말을 건네야 될지 또 혹은 다시 돌아온 경험이 있으셨다면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실 제가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고 늘 교회 속에 있었는데
청소년 시기에 제가 참 많이 방학을 했습니다. 많이 방학을 했고 그때는 신앙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믿었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신앙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지 나의 신앙의 나의 어떤 인생을 도와주는 어떤 서포터 정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은 따로 있고 내가 성공적으로 노력해서 일구어 가야 하는 개척해 가야 하는 나의 인생은 따로 있고 신앙생활은 보조적으로 하고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신앙과 제가 믿고 있는 신앙과 저의 삶이 굉장히 괴리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황을 많이 했고요. 그 세상이 제 세상이었고 그 청소년들 아이들끼리 같이 막 놀러 다니고 막 같이 막 인생을 즐기고 그런 것이 나의 세상이었고 교회 안은 이제 그냥 아주 최소한의 어떤 의무와 책임을 하는 이 신자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인생의 순간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어떤 그 일들 앞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요구만 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가 필요해요. 요구만 했다면 그때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무릎 딱 꿇고 하나님께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바라십니까? 그러니까 주권을 저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넘겨드린 거죠. 네,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지금까지 제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오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사실을 이제 깨달아 가는 것은 각각의 사람마다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떤 일반적인 공식은 없습니다. 인간이란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요. 어떤 공교육에서 마치 아이들을 어떤 동일한 교육 목표를 가지고 동일한 시스템에 놓으면 그 동일한 목표를 찍어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교육 방식을 우리는 이제 믿지 않죠. 인간이란 존재는 굉장히 클로즈 시스템이 아니라 오픈 시스템이고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런 친구들에게 그래도 마음에 어떤 신앙이 있다면 곁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 친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함께 좀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신앙관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는 최근에는 MTD라고 얘기하더라고요. Moralistic Therapeutic Deism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신앙관이거든요. 도덕적, 치유적 이신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하나님은 나의 서포터, 마치 램프의 지니 같은 그래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착하게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신앙을 MTD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딱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신학교 와서 공부하고 함께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잘 제대로 그러니까 기독교가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곳이 아닌 나의 삶의 종합적인 체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단지 종교 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그리고 그 세상에서의 삶은 또 나름대로 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모든 것들이 나의 모든 관계, 모든 시간, 모든 물질, 모든 행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만드신 세상 안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좀 잘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그냥 아이들에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가르치기보다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그 세계관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여기 앞에 계십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지금 권위가 네. 또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 권위도 이제 없어지는 맞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도 네. 사실은 학생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동기가 생기지 않으면 맞습니다. 사실은 자고 사실은 전혀 학생답지 않은 맞습니다. 또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태도들이 교회에서도 네. 사실은 이제 많이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말씀하신 이런 세계관과 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이거를 저희 아이들에게 사실은 전해주고 싶은데
맞습니다.
그 이것을 전달하는 저희의 방법과
네.
태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의 의도대로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고 아이들이 그것을 반짝반짝하게 사실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네. 전달되면 너무 해피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을 가르치고 전달하려고 할 때 아이들은 되게 수동적이고 내가 나는 별로 이거 그 듣고 싶지 않은데
네.
그리고 아이들은 오히려 그것을 되게 버거워하고
네.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사실은 이제 보게 될 때 참
네.
참 난감하고 그래서 참 막막한 마음이 들게 되는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아이들을 어떤 태도와
네.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하면 대하면 좋을지
네.
한번 의견을 네. 봅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제 나온 책인데요. 저희 우리 학생들하고도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이상한 신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칼 트루먼이라는 작가가 아니죠. 신학자가 쓴 책인데 이상한 신세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우리가 이전에 알던 세계와는 다른 굉장히 이상한 신세계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상한 신세계의 아주 근원적인 어떤 원인을 찾아가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현적 개인주의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오늘날 우리 세대가 표현적 개인주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자아에서만 찾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인간이라는 하나의 존재가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거는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어떤 권위 있는 부모나 혹은 이제 선생님이나 그런 이제 나보다 더 큰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란 존재를 이해하는 그런 이해가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은 배제돼 버리고 하나님은 끊어져 버리고 다른 모든 관계도 다 끊어져 버리고 오로지 나라는 자아를 내 내면에서만 찾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 내면 세계에서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보는 디즈니 영화 애니메이션 보면요. 모든 메시지가 동일합니다. 너의 내면을 찾아가. 너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 귀 기울여봐. 그거를 따라가. Let it go, let it go. 내버려둬 나를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래. 나를 누가 막아.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보는 애니메이션에 다 담겨져 있고 아이들이 귀에 또 꽂고 자라가는 그 K-POP 그 노래 가사에도 우리 BTS 우리 아이들 참 좋아 아미가 있나요 혹시? 네 죄송하지만 예, 그 아이들이라는 노래도 보면은 나는 매일 수백 수천의 나를 맞이해 생각하지 않아 그냥 난 달려가 매일 또 다른 나를 맞이해 그냥 생각하지 않을래 그냥 달릴래 이런 메시지들이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들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창체라는 창의적 체험 활동, 창의적 체험 학습이라는 시간에 어떤 내용들을 가르치자면 자기 결정권 교육, 나다움 교육, 그런 이제 비판 의식 교육 이런 교육들을 시킵니다. 이 교육들에도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를 가르치냐면 다른 누가 너의 생각을 반대할 수 없다. 네가 생각하는 거, 네가 느끼는 거 그거를 찾아가라. 다른 네가 결정하는 거다. 모든 상황들에서 네가 결정하는 거다. 다른 누가 너에게 강요할 수 없다. 부모라도, 선생님이라도, 사회라도. 사회는 다 그런 나를 보장해 줘야 한다. 이런 메시지들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역자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너무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들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권위도 모르고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참 안타까운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힌트를 좀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결말을 내면서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작가가 이상한 세계라는 작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가장 확고한 세계관은 가장 확고하게 직관을 전해주는 내가 속한 가장 확고한 공동체에 의해서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그 공동체가 그 사람에게 그 직관, 세상을 보는 직관과 결국에는 세상을 보는 관점, 세계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의 메인 공동체, 주 공동체는 어디입니까? 가정입니까? 교회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아이들의 메인 공동체는 자기 또래 아이들 아니면 스마트폰.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직관을 끊임없이 전달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지식적으로 무언가를 가르친다고 그게 아이들한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직관은 이미 스마트폰을 통해서 형성돼 있거든요.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지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답을 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직관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형성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어떻게 가르칠까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우리 교회와 가정이 어떻게 하면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 아이들의 메인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상한 신세계 작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원론적인 얘기고 또 사실 좀 추상적인 얘기일 수는 있지만 그 시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현상교회가 이미 그런 시도가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이 자리에 이렇게 어린이들이 앉아있는 것만 해도 저는 너무 마음이, 아까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면 너무 벅차요. 예. 사실 이렇게 앉아있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냥 아이들은 그냥 집에 두고 어느 데 따로 나가서 하든지, 아니면 저녁 예배가 없죠. 근데 이 9시까지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공동체, 이 예배 문화를 아이들이 함께 누리고 있다는 것만 해도 아이들에게 엄청난 교육이 될 겁니다. 네,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열정적으로 강의하시는 분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뭐 1시간 반을 하는데 3시간, 4시간을 한꺼번에 쏟아내시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제가 또 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라 또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네. 조금 튜닝할 부분이 있겠다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네.
사실 이제 뭐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 상황들 파악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생각이 되는 부분은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지적과 상황들을 잘 할 수는 있는데, 사실 그럼 너는 어떻게 할래?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아주 구체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는 이제 교회가 그것을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대안을 내지 못했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질만한 것들을 우리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사람들의 욕망과 탐욕이 우리 자녀들을 했고, 결국 신자유적인 사고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가 저항하지 않았고, 아이들을 도구주의로 키웠고,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참여했고,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도 우리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죠. 뭐 저도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입시 교육 받으면서 이런 교육은 우리 세대에서 끝나야 된다, 교회가 우리 세대에서 끝내야 된다 했는데, 지금은 더 안 좋은 세대 속에 제가 참여하고 있고, 저도 포기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당장 일주일 후면 우리 고3 시험 쳐야 될 우리 아이를 옆에 데리고 와 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도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사회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너무 원론적인 부분들 했고, 준비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자녀들을 이제 이렇게 그냥 우리 교회만큼 사실 비효율적인 교육기관이 없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12년 동안 아이들 키워왔지만 고스란히 다 내버려 두고 뭐 세상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로 그냥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참 반성할 부분이 많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또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가 뭐 딱히 뭘 하시는 부분은 아니고, 또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시니까 좀 많이 고생하셔서 신학생들하고 좀 해서 문제를 좀 구체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이제 제가 생각할 질문은, 사실은 우리 믿음의 신학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 시대에서 우리가 뒤처지는 거냐?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결국 현실에 사람들이 지켜보는 내용들을 보면 다 고통스러워하고, 오늘도 제 친구 문자를 보니까 자기 친구가 벌써 자살했다고 해서, 자기 아들의 친구가 뭐 그런 상황에 지금 내몰려도록 했고,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가 사실은 파워풀하고 더 힘있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이제 설득시키지 못한 거죠. 네. 우리가 힘이 없다고 생각해버렸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만일에 이 시대에 이런 아이들 뭐 스마트폰 얘기하고 있지만 저희 교육과정도 이제 바꿔 저도 이제 대학에 있다 보니까 스마트폰 옛날에는 기억할 의과대학이거든요. 네. 의과대학은 옛날에는 무조건 다 외웠어요.
네.
누가 아이들 지금 제가 한 번씩 물어보면 초인적인 것을 외움을 경험해보는 그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네.
제도를 다 바꿔버렸는데 내년부터 할 때는 그렇죠. 이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외우는 교육은 안 시키겠다. 이제부터 어떻게 정보를 효과적으로 빨리 찾을 것인가, 그걸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로 내년부터 교육을 저희는 10년 단위로 바꿔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 교육이 저희들에게 가장 큰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그는 의과대학만 하면 6년 동안에 사람들은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로 키워내거든. 우리 12년을 키워요.
네.
뭐해? 그럼 다 쫓겨나가도록 해버리는
네.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뭐 상황 다 파악이 되죠.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 그 스마트폰이 뭐가 제가 했겠어요.
네.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방황하고 또 게임한 게임방 얘기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과연 예수님이 이때 오셨을 때에 유대 땅 문화가 좀 많이 다르죠, 그렇죠?
그렇죠.
유대 땅 농경 사회의 문화가 좀 다른데. 만일에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 그러면 청소년 사역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거는 그냥 포기하고 야 이제 저거 나이 얼마 쫙 하고 이렇게 할 것인가?
네.
어떻게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네.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아주 치열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현장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또 양육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데 답답함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 마음을 안고 사실 유학을 간 거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돌아온 거고요. 사실 제가 뭐 정답을 아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 시대를 함께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고 우리 전사님들과 치열하게 또 분투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주신 말씀 또 이런 성토로 알고 저도 그렇게 정말 치열하게 또 우리 전사님들과 함께 또 이렇게 또 네, 예수님이 네, 청소년 사역을 어떻게 하셨을지 고민하면서 같이 또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네. 집요하게 이 질문을
집요하게.
그 교수님이나 네. 목사님이나 권위가 있으신 분한테 이걸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안선혁 교수님한테도 제가 메일을 보내서
네.
요청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누가 오든 할 수 있으면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샬롬 메이슨 교육 철학을
네.
공부하셨다고 했는데
네.
제가 번역을
네. 그러시군요.
네, 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그걸 읽어주셨다 해서 감사하고
네.
제가 이제 그 책을 봤을 때 가장 이제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네.
얘기를 제가 그때 미국에서 목사님 오셨을 때도 했거든요.
네.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이 성경책을 읽을 수 있도록 주석서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에서 학교 시작했잖아요. 학교를 시작했는데 성경을 가르칠 툴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하고 놀랬고 네. 합신해서 뭐하지? 하는
네.
말을 많이 했어요.
네.
정말 건방지게 교육자님들 앞에서도 엄청하고
네.
왜 합신해서 뭐하는 거야? 이러면서 되게 안타까웠는데 제가 이제 그 샬롬 메이슨 교육 철학이라도 실행하고 싶어서 그 번역된 책을 봤는데 이제 너무 엉망이어서
네.
제가 번역을 그냥 해야겠다고 정말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네.
번역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나와서 그 거기에 있었던 많은 철학을 이제 실행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성경적 부분만은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지금 그 책에 나온 주석서가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그다음에 10대들을 위한 그
네.
주석서가 있거든요.
네.
그 원서가 이제 오래된 책이니까 저작권이 이제 없고
네.
아무나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영어가 되면 그걸 보고 공부시킬 수 있는데
네.
지금 그렇지가 않으니까
네.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학교 이게 이렇게 해서
네.
제가 답답해서 이렇게 저라도 번역을 하는데 합신해서 네. 이 의지가 있으신 분들 네. 이게 브레인이 되시는 분들께서 네. 한두 권이라도 번역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한국의 아이들에 맞게 만들어주시든지 네. 그러니까 뭐라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교회에서 지금 막 비상 소집하듯이 모든 네. 교육 관련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주에 엄청난 토론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뭐라도 하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거든요. 네. 근데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에 주력을 하고 싶어도 네. 그런 툴이 없는 게 있어요. 저희 네. 엄마들도 네. 어렵고. 네. 네. 지금 이제 교회에서 하시는 방식은 무조건 이렇게 설명하시는 방식이에요. 아이들 모아놓고 그렇죠. 성경 설명하고 교리 설명하고.
그렇죠.
근데 네. 아이들이 직접 텍스트를 읽고 네.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지식을 얻지 않으면 사실 네. 자기 거가 안 된다는 게 이제 샬롬 웰슨의 중요한 교육 철학인데 네네. 성경도 그렇다고 보는데 네네. 아이들은 어디 가서나 성경을 읽는 대신에 설명만 듣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아이들 손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주고 네네. 그 성경을 스스로 읽는 그런 툴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네네. 어느 기관이든 이제 여력이 안 된다, 역량이 안 된다 이렇게 네네. 미루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할 일이 많겠지만 또 네네. 그것만 된다고 신학교육이 되지는 않겠지만 네네. 한 가지라도 발걸음을 네네.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네네. 네.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사님들 어디 계십니까? 전사님들 들으셨죠? 네, 기독교 교육 우리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네, 네 사실 지금 학생들하고도 CCM 학생들하고도 그 샬롬 웨이슨 책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앰블사이드 그 학교에서는 부모님들이 답답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그 시대의 교육과 대척해서 기독교 교육 정말 아이들을 온전한 인격적 존재로 여기는 그 교육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정말 수십 년 가까이 커리큘럼들을 쌓아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런 커리큘럼들이 다 이제 주어져 있는 거죠. 좋은 자료들과 소스들 그렇게 해서 발견해낸 책들. 근데 그 책이 절판되면서 느끼는 그 안타까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안에 이제 녹아져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교육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앞으로 우리도 만들어내야 되고 또 번역 필요하다면 번역해야 되고 또 쌓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고 그렇게 우리 THM 학생들하고 그렇게 하자. 우리가 뭔가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함께 교회 현장에 필요한 것들을 같이 만들어보자 그런 얘기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현장에서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열매를 저희 학교에서 또 누릴 수 있어서 참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네, 그 방금 질문하신 분 아들입니다.
아이고, 네.
홈스쿨로 7년을 컸고,
7년, 네.
네, 고등학교 3년 과정 겪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현재 교육학을 공부하고 있고요.
네.
영어 영문인데 교직 기술을 하면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고,
네, 네.
또 학원에서 2년 3개월 동안 일하면서 아. 실제로 청소년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네.
이제 실은 저도 오늘 배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동감을 하고 네. 하지만 실은 저희 교회에서도 노력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조금 저는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조금 네, 네. 미스가 나지 않았나 싶은데 여기에서 네, 네, 네. 그 다음 세대 real needs 여기 부분에
네, 네.
3번에 보면은 이제 사역자는 다음 세대가 가정, 교회, 삶의 현장에서 성숙한 어른들과 만나 대화하고 교제하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시간과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이제 공동체 안에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네. 그 안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해야 한다는 것을 알긴 알고 저희 네. 교회에서도 이제 전 세대를 아울러서 조별을 네. 편성해서 대화를 한다든지 하는데
네.
실은 이제 아이들이 실제로 한 공간에 있는다고 해서
네.
어떤 교제와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오히려 좀 더 아이들이 한 공간에 있으면서 어른들의 약간 너무 헤비한 토크에
네.
조금 지루해지는 경향이 있고
네.
저도 그랬었고 그렇다 네. 생각하는데 좀 다른 분들은 좀 부탁하시는 게 많았는데 저는 진짜 궁금해서
네.
그럼 저희가 실제로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네.
조금 대화 방식이나
네.
혹은 아예 말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혹시 그냥 쉽게라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대화법이나 혹은 그런 방법론적인 실은 이제 너무 원론적이고 장황하니까 실은 이렇게 듣고 나서 또 잊어버리고 아 그렇지 하고 그냥 넘어가기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지금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어떤 뭐가 있을까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교육 현장에 계시다고 하니 얼마나 거기에 대한 목마름이 많으시고 또 그러실지 참 질문을 들으면서 이해가 많이 됐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내하고 같이 사실 대화를 아이들하고 함께 나누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먼저 아이들에게 접근하면 아까 질문하셨던 것처럼 너무 헤비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 같이 이거를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이거를 저는 이제 그 씹고 뱉기의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하고 같이 어떤 문화 콘텐츠나 아니면 같이 책을 읽거나 혹은 영화를 보거나 같이 뭔가를 씹어보고 그리고 함께 대화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같이 대화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면서 아이한테 질문을 던지고 하면서 그 문화 콘텐츠에 담겨져 있는 아주 좋은 점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주신 좋은 질서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얘기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거기에 담겨진 잘못된 메시지들을 같이 얘기하는 그런 쉽고 함께 이런 세상에 대한 모든 지식들을 함께 씹어보고 그리고 함께 또 뱉어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하고 같이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책을 본다든지 그렇게 저는 이제 가정 안에서 저희 아이들하고는 그렇게 같이 많이 대화를 나누고요. 특별히 저녁에 아이하고 같이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같이 책을 읽습니다. 책을 읽고 그 책을 읽은 다음에 서로 이제 같이 자기가 읽은 내용들을 얘기하게 해요. 그러면은 처음에 저희가 그걸 시작했을 때는 아이가 굉장히 또 지루해하고 어려워해하고 또 사실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다 보니까 제가 우리가 저희 부부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아이들이 그 내용들을 아주 세세하게 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같이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조금 더 가볍게 아이들이 생각하고 이 세상 속에서 느끼는 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성경적으로 또 함께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어떤 대화의 순간 페이스토크 하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